자, 오늘은 하나님의 안식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관한 초점보다는 안식에 관한 초점이 더 맞는 개념이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는 사실 안식일이라는 표현은 없어요. 안식이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고, 안식일은 제도가 만들어지기를 실질적으로 출애굽기서부터 제도가 만들어집니다. 오늘은 그런 차원에서 좀 초점을 맞추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 뻔한 듯한 짧은 한 문장이 주는 충격은 그 무게는 어마어마합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 안에 모든 인류의 대답이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보시면 천지와 만물이 그랬어요. 만물이. 이 만물이라는 말이 단순한 피조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만물이라는 표현을 보면 차바라는 말을 써요. 차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차바. 유독 여러분들이 히브리 말을 잘해요. 성경적 인물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차바. 오늘 아침에 축구 찼죠? 인생이들 그래요. 계속 이기는 것 같다가도 한 방에 그냥 훅 하는 경우들이 늘 비일비재합니다. 이 불확실한 게 인생이에요. 또 운동도 마찬가지고, 강한 팀이 꼭 이기는 것도 아니고, 전력은 우리가 훨씬 객관적으로 나와 보이는데 승부는 졌어요. 그래서 어느 유명한 축구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비를 잘하는 팀은 우승을 하고, 공격을 잘하는 팀은 승부에서 이긴다. 뭐가 중요한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굉장히 축구 얘기를 하다가 오늘 이야기는 만물에 관해서 말씀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만물이 차바라는 말을 썼는데, 이게 사실은 일반 피조물을 통칭하는 표현이 아니고 군대라는 뜻입니다. 군대. 여러분, 남자들이면 또 한국 사람들이면 이 군대와는 뗄래야 뗄수 없는 생의 관계를 갖고 있죠. 건강한 남자라면 어떤 형태로든 군복무를 해야 됩니다. 뭐 공익이든 어쨌든 다 근무를 해야 돼요. 근데 군대가 갖는 몇 가지 그 압축된 아주 명징한 개념이 하나 있죠. 군대가 갖는 개념이 뭘까요? 그거는 통치와 명령입니다. 그리고 복종입니다. 사실 그런 개념 때문에 여기 군대라는 의미의 차바라는 말을 차용합니다. 우리 인간은 피조물의 정점이죠. 근데 인간은 언제 행복하도록 또 유익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명령 체계 아래 복종할 때 인간은 가장 행복한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뜻입니다. 놀랍게도 이 차바라는 말은, 군대라는 뜻은 성경 전체에 걸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명칭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여기 이스라엘 공동체를 뭘로 표현했죠? 너희 군대를, 이렇게 돼 있어요. 군대를. 여호수아서 5장에도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에 들어가 막 진입하려는 순간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들고 서죠. 여호수아가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저 그 사람의 대답 속에 아주 중요한 표현 하나가 있어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와의 군대는 누굴까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만무월이라는 차바라는 말은 정확하게 단어적 의미로도 군대입니다. 인간의 하나님의 설계의 특징은 하나님의 통치와 명령체계 속에 있을 때 행복하도록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의 문제를 헤집어보면 바로 여기에서 이탈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고 고생이 벌어집니다. 가끔 군인들 이제 휴가 나왔다가 탈영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가장 안전한 게 뭐예요? 빨리 잡혀야 돼요. 시간이 길어지면 형벌만 더 가중되죠? 빨리 잡혀야 됩니다. 잡혀서 벌을 받더라도 군 질서 속에 자기 위치에 서 있을 때 그 군인은 군인으로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일상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기는가? 간단해요. 더 중요한 걸 덜 중요하게 여기고 덜 중요한 걸 더 중요하게 여기고 먼저 할 걸 나중에 하고 나중에 해도 될 걸 먼저 하고 이 두 가지 관점이 뒤틀려 있기 때문에 자기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천지와 만물을 다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인간의 존재가 어디에 있을 때 가장 안정된 존재인가 그 얘기를 성경 기자가 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이제 2절로 건너뛰어서 2절을 보십시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여기 이제 뜻밖의 표현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몇째 날에 마쳤다고 되어 있습니까? 일곱째 날에. 그럼 하나님이 며칠 날까지 일하셨다는 얘기가 됩니까? 자신에게 얘기하세요. 괜찮아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념상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하나님이 일곱째 날은 쉬셨다고 되어 있어요. 쉬셨다고. 안식하셨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일곱째 날에 하시던 일을 마쳤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학자들 간에도 의견이 분분해요. 여러 번역성경이 다 틀려요. 근데 성경, 한 번역성경만 소개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까지 일을 마치셨다. 그리고 이랜 날에는 모든 일에서 손 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소위 새번역성경이나 공동번역. 공동번역이라는 것은 카톨릭과 우리 개신교가 합의해서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근데 번역상에 많은 문제를 안고 있어요. 거기에 풋노트에 보면 70인역과 사마리아 번역을 참고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70인역이나 사마리아역이나 결국은 번역성경을 참고한 거예요. 그리고 끝에다가는 또 양심껏 뭐라고 기록을 했는가 하면 히브리 말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 말에는 그렇게 되어 있질 않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우리 교단이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는 이 개역 개정에는 히브리 말의 원뜻대로 정확하게 번역을 해놨어요. 우리가 쓰는 성경 번역이 굉장히 탁월합니다. 히브리 원문 그대로 의도를 살려놨어요. 그 의도대로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2절에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몇째 날에 마쳤어요? 일곱째 날에 마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실질적인 창조의 역사를 며칠 날 마친 겁니까? 일곱째 날 마친 거예요. 그러면 좀 이제 정신이 어수선해지죠. 이건 뭐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 자 그런데 이거는 제 얘기도 아니고 성경이 그대로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성경은 히브리 원본에 가장 충실하게 번역이 된 좋은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서 46장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 성경 보고 한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를 마음에 두라. 9절 시작.
너희는 내 정의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시초부터 창세 때부터죠. 뭐를 알리며? 종말을 알리며. 그러니까 서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창세기 속에는 하나님이 종말을 감춰놨어요. 어떻게 이 땅이 마름이 될 것인가.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자 이제 거둬도 되겠습니다. 지금 이 창세기 2장 속에는 하나님이 어떤 종말의 그림을 감춰놓고 있다고요. 자 분명히 우리 번역 성경에도 원본에 맞게 하나님의 창조는 일곱째 날에야 완성이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쳤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얘기를 누가 사실은 지지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지지하십니다. 우리 이 부분은 중요하니까 한번 직접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열어놓고 앞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38년 된 환자, 병자 얘기가 나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예수님이 이 환자를 고치세요.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가 38년 동안 앓다가 자기가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걷습니다. 걸어갑니다. 근데 10절을 한번 보세요. 10절. 이 날은 무슨 날입니까? 자, 보세요. 안식일날 예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일하신 거예요. 근데 그 일에 중점된 주제가 뭡니까? 생명을 살려내고 회복시키고 고쳐내는 일입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됩니다. 자, 쭉 교독을 좀 몇 구절 하겠습니다. 10절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11절 시작.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시작.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시작.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려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뭐하게 되었다고 돼 있어요. 예, 잠깐 보실까요?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본격적으로 박해하게 된 중요한 동기가 안식일을 어겼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만들어 놓은 규례, 규칙대로라면 안식일날 이런 일을, 심지어는 거기에 생명이 걸린 문제라도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돼요. 안식일의 의미를 철저히 곡해하고 잘못 이해한 거죠. 근데 분명히 지금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안식일날 생명을 살려내고 있어요. 생명을 회복하고 있어요. 맞죠? 근데 이 일 때문에 예수님이 본격적인 박해를 받게 되는데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뭐 하시니? 송태근이 말입니까? 성경의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무슨 날 일하시는 거예요? 안식일 날. 이제까지 일하신다. 일하시는 하나님. 자, 오늘 주제는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일하시는 하나님. 뭘 위해서? 안식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나도 일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18절.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뭐하고자 하죠?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합니다.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19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이 재밌는 얘기를 하시죠.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걸 보고 아들도 하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안식일을 통해서 생명을 살려내시는 일은 언제부터 보신 겁니까? 창조째부터 보신 거예요. 누가?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아버지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들이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어서 2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앞을 잠깐 보세요. 더 큰 일을 보이고 너희를 놀랍게 하겠대요. 더 큰 일과 놀랄 일이 뭘까요? 다음 절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아멘. 무슨 사건을 예고하는 거죠?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렇게 안식일을 범하여 일하심으로써 생명을 살려내는 거예요. 자, 여기에 오늘 안식의 중요한 핵심 개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누구를 통해 일하시죠? 아들을 통해 일하심으로 그 아들을 통해 일하심의 정점이 뭡니까? 십자가에 죽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답니다. 그 말이 창세기의 모든 일을 다 마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창세기 속에서는 십자가의 종말의 그림을 담아내고 있는 거죠. 자, 여기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창세기 2장 2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뭐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이때부터 안식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안식은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그 안식이 누구에게 임한 거예요?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식일 날을 이렇게 3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뭐하게 하셨죠?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창조는 몇째 날 마칩니까? 일곱째 날 마칩니다. 자, 이제 이것을 종합해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그날을 두 가지로 설명해요. 복되게 하시고 뭐 하셨다? 거룩하게 하셨다. 여러분, 복되게 했다는 말은 지난주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바라크. 이 바라크라는 말은 단순히 물량적인, 물질적인 축복을 약속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다, 경배하다, 그분을 기뻐하답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놀라운 복은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통치와 질서 밑에서 순종하여 그분을 발견하고 그분을 누리며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게 인간 창조의 목적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날을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신 거예요. 왜? 그날이 생명을 살려내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룩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거룩하다는 말이 카다시라는 말이고 여기에서 미크다시라는 말이 등장을 하는데 성소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카다시라는 말은 분리해서 구별해서 들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거룩이에요. 여기에서 무슨 개념이 등장을 한다고요? 미크다시, 성소라는 개념이 등장을 해요. 하나님은 성경 전체에서 인류 역사 속에 크게 세 가지를 설계하십니다. 실질적으로는 창조하세요. 첫째, 천지만물을 창조하세요. 여러분, 이 자연계의 우주 천지만물도 사실은 누구의 성소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하나님의 옷자락이요. 이게 전부 무슨 뜻입니까? 시편의 수많은 시어를 통해서 이 천지만물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묘사를 해요. 그런데 그 세상에 타락이 찾아옵니다. 다 망가지고 병들고 유한적이 되고 사나워지고 살인과 폭력과 다 무너지고 말았어. 그래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짓게 만듭니까? 성막을 짓게 만들어요. 아까도 확인해 봐와 같이 우리 다시 한번 성경을 볼까? 출애굽기 40장을 띄워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어떻게 해요? 이것이 창세기에 맞췄다라는 말과 정확히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성막이 나중에는 뭐가 되죠? 성전이 됩니다. 그런데 그 성전은 예수님에 의해서 무엇으로 밝혀집니까? 자기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로라.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성전을 헐자.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건 사실 보이는 성전을 보고 한 얘기지만 그것은 모형에 불과하죠. 그 실체인 자기를 가리킨 얘기예요. 곧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로라. 하나 바리새인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리고 또 하나의 성전은 누굽니까? 우리예요. 고린도전서 6장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성령이 들어갈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믿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 창조가 우리 속에 일어난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그래서 오늘 여기 이 안식은 단순한 개념이 아니에요. 여섯째 날까지는 전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라 이게 다 있어요. 첫째 날부터. 근데 일곱째 날만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 표현이 없어요. 없어요. 왜일까요? 이제 안식인데 영원히 그분과 이제 누리는 일만 남았는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될 이유가 없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것은 시간이 존재한다는 개념이죠.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니까 이 이야기를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계시록의 밤모섬에 가장 칠흑 같은 고난과 어둠의 역사 속에 흔들거리던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남기기 위해서 밤모섬에 유배되었던 사도 요한에게 글을 줍니다. 계시록이죠. 흔들리는 세대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계시록이에요. 계시록은 말 그대로 먼 훗날 벌어질 어떤 일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가장 현실적인 책이 계시록입니다. 그리고 가장 뜨거운 예수님의 마음을 담은 책이 또한 계시록입니다. 우리 계시록 21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21장 1절서부터 저하고 교독을 좀 합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첫 창조의 것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 그림을 요한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곳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여기 보좌라는 말은 통치, 심판, 영광이란 뜻입니다. 보좌에서, 3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4절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무너지고 망가지고 죄악이 들어오고 부패한 모든 첫 번째 창조의 질서가 다 지나가요. 지나가요. 그리고 5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어떻게 하노라. 여기서도 뭐가 나와요? 만물, 차바, 군대라는 말이 등장을 해요. 내가 만물을 어떻게 한다고요? 새롭게 하노라. 그러고 보십시다.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6절 다같이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어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로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자, 6절에 보시면 또 내게 말씀하시되 어떻게 되었도다 이루었도다. 천지 창조 속에 감추어졌던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과 구속의 그림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까?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이게 성경 전체의 얼개예요. 그림이에요. 결국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일곱째 날의 안식 속에서는 뭘 담아내고 있는 겁니까? 타락한 인생들을 누구를 통해 회복하시고 완성하실 것인가를 암시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아내고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결론 지을 즈음에 중요한 주제 하나를 확고하게 정리하고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 안식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 일하심의 결과로 안식은 누가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인류의 멀고 험하고 긴 순례의 여정은 전부 무슨 싸움이에요? 이 참된 안식을 찾아가는 싸움이에요. 이 흔들리고 유한한 세상에 폭력이 난무하고 살인과 착취와 억압이 난무한 세상에 우리에게 안식이 없잖아요. 내 삶에도 안식이 없어요. 아, 저 사람처럼만 되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 사람 속을 또 들어가 보면 안식이 없어요, 결국은. 자, 그러면 안식은 어떻게 찾아오는 겁니까? 내 신앙의 명제 속에 가장 중요한 고백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 선언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의 질서는 전부 뒤집어지고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왜 이렇게 뒤죽박죽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보다 더 바쁘고 하나님 앞서 일하시고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고 아무리 답답하고 우울하고 불확실한 일을 앞에 둘지라도 항상 우리의 가슴 한복판에 웅장한 아들로서의 고백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신다. 이게 안식의 중심 주제예요. 아버지께서 일하신다. 할렐루야. 이 고백을 붙들 수 있을 때 세상이 떠밀어내지 못하는 안식이 내 안에 진정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생명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 무엇이 덜 중요한지를 그때야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로 충분합니까? 라는 것이 이번 주제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실 때 내게 진정한 쉼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아직 우리는 여호와 한 분만으로는 뭔가 불안해, 부족해. 그러니까 자기가 바빠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는 뭐예요? 손에 붙잡은 한 줌의 물처럼 다 빠져나가요. 다 빠져나가요. 제자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 다시 그물을 잡았을 때 뿌옇게 밝아오는 새벽에 텅 빈 배, 텅 빈 그물처럼. 그런데 다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명제가 내 앞에 일어날 때 나에겐 진정한 안식이 찾아오는 겁니다. 이 선언이 여러분들의 신실한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돌아가면, 오늘 집에 돌아가면 책상 앞에다가 예배만 참석했다가 하면 써놓을 게 많죠? 딱 하나 써놓으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일어나십시다.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찬양하십시다.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삽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셔야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를 돌아보면 하나님보다 더 바쁘고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보다 더 앞서고 이게 인류의 오류였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이 일곱째 날에야 6일의 창조가 완성이 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의 길을 열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이 고백이 나의 신앙에 깊은 고백이 되게 하시고 또 남은 선교 일정도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꾀로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선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남은 우리의 여생 일생도 그런 삶이 그런 고백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주시옵소서.